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요. 또 4시간 동안에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포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비행기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기까지 우울해서 운 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기쁨으로 올 수 있다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역하며 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합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열방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교의 발걸음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3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지성인으로 참 사랑받는 엘사 푼셋이란 작가가 그가 쓴 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길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가방 속에 오늘 담고 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준비 철저히 잘하셔서 모자람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이 주 안에서 풍성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녀간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여러 지방을 다녔고요. 헬라에 이르러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어려움을 당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지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바울이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소개, 많은 사역,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제 사촌도 목회자세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짧은 소개죠. 그런데 교회의 사정과 또 형편은 다르겠지만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지 제가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목회의 환경이 거칠고 척박함을 알기에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 짧은 소개에 또 주방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각의 사역팀에서 광고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할지 짧은 소개이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각 나라별로 또 일정별로 소개는 그 짧지만 참 그곳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누리셨던 은혜와 그러한 사랑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알아주는 일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수고하시는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봉사와 또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또한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그저 일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많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소요가 있었습니다.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위험하게 만들고 염려와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바울을 해하려는 공모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죽이려고,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역도 만만치 않는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까지 얼마나 바울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빠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하는 일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무엇을 한 후에요? 권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요? 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여정이 험난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이 일에 마음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요, 무엇인가 잘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서 어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격려하는 일,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겼고 어려운 중에도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격려와 그 열정을 힘써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도적인 이유입니다. 가서 믿음을 점검합니다. 다시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른 신앙 위에 고백을 세움으로 이들의 구원과 영생을 얻어도와줍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지역을 권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역자로서의 참 그 사역을 잘 한다라는 이러한 인정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도록 돕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되어지는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목회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권하며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연보를 거두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도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긍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중심이 된 교회가 유대인의 중심이 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러한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미국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토요일에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홈리스 사역은 노숙하는 그 노숙자들, 길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생활하는 그런 노숙자들을 위한 감당한 사역이었는데요. 참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목장이 참여하는 그 홈리스를 섬기는 현장 가운데 영어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사실은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좀 많이 냄새도 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들이 집이 없어서 살다 보니까 아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참 그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절히 진심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뒤에서 한참 동안 서서 저희를 보고 있는 한 백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에는 좀 점잖은 목사님이시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테이블에 앉으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같이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그저 똑같은 또 노숙자의 모습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얼굴에 눈을 보니까 눈물을 가지고 그 촉촉하게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정리를 끝내고 기도 모임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나는 홈리스 센터를 담당하는 시니어 패스터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시고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고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그 감사 인사와 마음을 다해 눈물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을 보며 참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든 유대인의 교회든 이민교회든 미국 교회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의 말씀에 세워진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그 마음에 이 섬기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지는 축복의 통로라고 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감격과 감동의 음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부어주시는 감격과 감동, 감사가 넘치는 귀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사역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열심을 내었을까요? 바울은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1차도 아니고요, 2차도 아닙니다. 3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 바울은 좀 이제 좀 편하게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겨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어려움과 위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진리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그토록 힘을 내고 열심을 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해야 하는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바울이 심판의 형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 공동체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그 열정이 가득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탈되어지면 어떡하나?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그 염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을 느끼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청지기 새벽 수련회를 통해서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며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곡해 하시며 전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 맞다, 저는 정말 그 바울과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습관처럼 드리고 있고, 일은 많이 하는데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리고, 일은 너무나도 잘 하는데 그 자리는 늘 지키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1차 사역은요,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2차 사역에서는 마가와 요한의 동행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의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출신의 지역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이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그리고 신학자이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스타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출신은요, 소아시아 내륙 그리고 해안 헬라구의 북방구와 남방구 여러 지역에서 이 모든 곳에서 온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위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광범위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그 사역을 위해 내어준 훌륭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만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각각의 주어진 사역이 있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게 될 때 또한 깊이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것을 찾아가고 어렵고 힘든 것은 그러한 부서들은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만날지를 알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결코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주저하지를 않아요. 머리를 굴리거나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가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능력을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향한 순전한 마음과 헌신이 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들의 지역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사역과 일을 하는데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같은 곳에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말의 언어가 달라요. 또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들도 다 다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보게 되면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관계가 힘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서로를 바라볼 때부터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찰과 신경전이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들의 제자들 역시 누가 서로가 크냐면서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함께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서 불편했다, 마음이 상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가서 드로아 해서 바울이 돌아올 닷새 동안에 함께 있었고 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는 동안에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같이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 같이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다 같이 사랑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출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배를 타야 되고 누군가는 그 바다의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흔들린 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멀미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아닐 수도 있지요. 때로는 풍성한 식사의 자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만찬을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 바울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는 도중에 창을 열고 걸터앉아 있다가 졸다가 잠이 들면서 3층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유두고를 깨워보니까 죽었대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그 위에서 유두고의 위에서 엎드려 그를 꼭 끌어안고 그만들 우시게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수요예배 또 금요 성령집회 새벽예배 모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졸거나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졸거나 소리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언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긴 합니까? 나의 부르짖는 음성은 들으시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심과 부정적인 그러한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외침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주님의 생명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뉴스를 통해서 온갖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꼬집는 소리가 가득하고 그러한 소리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비판하는 시기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너무나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떠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는 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정적인 소리가 내 속에서 고성을 질러대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 곳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변함없는 은혜 넘치는 생명,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의 허락을 받았고 교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동역자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며 그래서 주님의 기쁨, 그러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